우리 현장복음 메시지 53과 할 차례인데요. 오늘 제목이 참 길죠. 자기관리를 잘하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현장복음 메시지 흐름 속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복음에 대해서 1과부터 한 10과까지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눠봤죠. 그리고 나서 넘어온 부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끝나고 나면 60과부터는 전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1, 62, 63, 64, 65, 한 5과 정도가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이 순서대로 지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 각도로 조명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부분 중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순종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다뤄왔어요. 그러면서 순종 중에서도 순종의 목표가 있는데 무엇을 둬야 되느냐? 성결과 승리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관리에 대해서예요. 순종을 통해서 정결이라는 부분을 찾아내고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생활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되겠고 특별히 렘넌트를 위해서 모델로서 응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실 텐데요. 서론에 보시면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조건이 나온다 그랬죠. 멸망의 조건 두 가지 크게 나오는 두 가지가 우상숭배하고 음행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 말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밝히고 있죠. 자, 우상숭배와 음행이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큰 조건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증거가 있죠. 성경에 증거가 있는데 인간이 홍수로 인해서 완전 멸망했었던 창세기 6장 시대, 네피림 시대가 그 증거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우상과 음행이었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상숭배 심각한 지역이고 음행이 심각했습니다. 멸망해버렸죠. 자, 역사적인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멸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멸망해버린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큰 나라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고대의 큰 세력을 떨쳤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애굽,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크게 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오게 될 지금 현장에 있는, 현장에 이미 와 있는 현실 모습과 함께 미래에 오게 될 위기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게 됩니다. 우상과 음행이라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대도 사단은 이것을 무기로 해서 인간을 멸망시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지옥 백성 조건으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 같이 취급했어요.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말세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종교가 번성하게 된다. 우상이 문화화돼가지고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 음행,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부분을 타고 우상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산업과 경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타락이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요 서론을요. 유광수 목사님이 교재 집필할 때가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요 내용을 썼습니다. 앞으로 우상 문화와 음행, 타락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2010년 됐잖아요. 30년 지났어요. 그죠? 30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과 전 세계에 와 있습니다. 렘넌트한테 너무 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순종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장군들이, 지휘관이 명령을 할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있어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상하 동욕자 승 이렇게 얘기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마음이 원네스가 되면 이기는데 이게 원네스가 되지 못하고 일치가 되지 못하고 전부 분열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단과 전쟁을 하고 종교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군인으로서 지휘관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오는 우상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고 음행 문제와 싸워서 자신과 후대를 지키는 정결의 싸움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자기관리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 보세요.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내용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왔잖아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기록이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끝까지 하고 있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였습니다. 언약 붙잡은 남은 자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배경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흐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 저것만 먹으면 된다. 네가 네 기준대로 행동하고 네 기준대로 판단하고 네 기준대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선악과 시작이었잖아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 기준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무너뜨려야 되는 부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려움 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같은 영적 상태고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자기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말이죠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창세기 3장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그 내용의 흐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전부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어에서부터 그런 불신앙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꺾어버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문제로 끝나요. 여러분까지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실패를 괜히 여러분만 겪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징벌을 하십니까? 어디에 벌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아브라함이 이불을 걷어찰 만큼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정작 문제는 바로의 집에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파라오한테 일어나가지고 지금 네가 데리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하죠? 아니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시끄럽고 막 뭐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그건 됐고 일단 말이지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백성의 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억울하면 여러분도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임금한테 똑같은 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전번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부인을 보고 동생이라고 하면서 살짝 이제 보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건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일 오면 아비멜렉아 지금 네가 데리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동생이라고 하던데요. 시끄럽고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비멜렉 너 죽여버린다 거천되면 이래가지고 아 저를 잘못할 게 없는데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돌려준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불신앙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하시고 꺾어버립니다. 그 부분은 치유하시고 갱신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막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히 아비멜렉처럼 파라오처럼 안 받아도 될 벌 받고 안 받아도 될 그 위협을 당하고 고난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구이십니까? 미리암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방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였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미리암이 불평했어요. 아니 무슨 아니 지금 영적 지도자로 있어야 되는데 뭐 첩을 맞이해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을 첩으로 맞이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목회사 그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미리암한테 화를 내셨어요. 잘못은 모세가 한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지적한 미리암한테 하나님이 건드려 하나님 역사했어요. 어떻게 했냐, 문둥병 걸렸다니까요 미리암이.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리암 보고 네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화목제 지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진 바깥에 있다가 나오면 들어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신앙하고 있으면 맞는 말이라도 그것은 틀리는 소리가 됩니다. 왜? 창세기 3장과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 잘 들어야 된다, 공산주의 독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어라, 불평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사단한테 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상과 싸움, 자기 중심이 되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3장 나오기 전에 영세전에 등장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단의 출현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사단이 왜 출현했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뿌리. 영세전 문제하고 똑같은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 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 영세전에 등장했던 사단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되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멸망의 대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 사단이 활용하는 전략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다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단의 전략하고 딱 맞아지잖아요.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상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성경만이 밝혔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영광을 싹 가로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전에 출현한 이 사단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등장했잖아요. 이걸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만들어놓은 영적인 혼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키고 이 사단을 무적용 속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영세전에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비밀이거든요.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뭘로? 복음운동으로. 언제까지 갑니까? 세세무궁토록 세계복음화될 그 미래까지,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의 흐름에 반대되는 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지옥 배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문제가 죽어서 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배경 속에서 계속 시달리게 돼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치우는 게 좋습니다. 치워야 됩니다. 형상 우상, 그 속에 귀신 들어가니까요. 사상 우상,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앞서고 있는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복음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상과 반드시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 우상과 싸우는 주역으로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은요,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우리가 5월 달에 하잖아요. 너무 잘 인도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석가탄신이라고 깨어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상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 되니까 한번 전도하러 나가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 캠프는요. 지역을 잡고 있는 우상 세력을 무너뜨리는 응답의 전도자의 걸음, 군 영적 싸움의 행진이 되는 게 전도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아,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캠프는 못 나가니까 나 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니까요. 전방에서는 싸우고 후방에서는 물자 지원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죠? 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후방에서는 무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밥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이번 캠프에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기도로 영적인 후방을 담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흑암 꺾기 위해서 총동원력 내려가지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의 흐름을 꺾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 5월 한 달 동안에 우상 문화가 전국 세계 그냥 연등 달고 쫙 이렇게 있는데 공식적으로 달려 있는 이 흑암을 못 꺾게 됩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흐름인데 평소에는 놔둘 수가 없는데 평소에는 종교라고 놔둘 수가 없는데 이 초파일이니까 국가 공휴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한다 하면서 다 걸어놨거든요. 우상이 대놓고 활동하는 시기예요. 귀신이 대놓고 활동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영적인 혼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싸우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다운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상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했고요. 음행이라는 부분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이 부분 살펴봐야 되겠죠. 음행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은요. 몸 안에 짓는 죄인데 몸이 성전이잖아요. 18절, 19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 몸에다 두고 짓는 죄를 범하면 안 되죠. 자, 잠언 6장 26절에는 사람이 음녀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음란에 빠져버리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에 빠져버려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린 케이스들이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를 보면 여자의 눈이 팔려가지고 임금님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던 사건이 막 음란이라는 영적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바람 피웠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해달라고 막 공개 뭐 성명서 내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자, 배경에 모든 거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자, 잠언 6장 32전에는 잠언에 보면은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영혼을 망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숨겨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못해요. 결국엔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있었던 시절에 루인스키 스캔들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대단치도 않은데 자기 영적 문제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좀 더럽기 때문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폭로되고 얼마나 뭐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음란이라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이에요. 정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도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간음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막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통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대신에 민사상으로 문제가 있겠죠. 이혼소송 할 때 이제 막 귀책사유 되는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음란이라는 부분은 어디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신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음란 문화가 발달해 있는 음란 그 산업이 발전해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그 나라 배경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 심각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우상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여기에 음란이라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현장 캠프에서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속하고 음란하고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무당집 많은 지역하고 매춘업소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 재개발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약해졌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미아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딱 집창촌하고 이게 막 무당집 붙어 있습니다. 청량리 마찬가지죠. 천호동 마찬가지입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영이 같아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타락의 영. 이게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마라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라 하는 말도 되지만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귀신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흐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하고 싸워야 돼요. 왜냐? 너무 쉽게 들어가요. 지금 렘넌트한테. 우리가 여러분 어른들이 자라던 때하고 지금 완전 다릅니다. 음란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쉽게 렘넌트들한테 흘러 들어가는지 옛날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아무것도 모른 채 막 뭐 성관계라는 부분을 허용합니다. 이러니까 중학생인데 벌써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 감추고 있죠. 학교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막 어떤 여중에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드러나느냐. 저도 렘넌트가 이야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자기 학교 후배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학교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다. 애는 어떻게 됐냐? 모르지. 다 숨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장이 완전 무너져 있다니까요. 거기에 뭐까지 들어옵니까? 동성애까지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이게 성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에 굉장한 흑암 흐름인데 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교육받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자, 여러분 동성 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참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하여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아니 우리 교회에 혹시 동성애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메시지 흐름이 그렇게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성경 따라가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내용이 나온 거예요. 동성애란 부분, 음란이란 부분, 타락이란 부분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대의 진짜 큰 흐름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할 말이 참 많지만 뭐 지나치게 길게 하면 여러분 또 집에 못 가시게 되고 이러니까 곤란하죠. 학교에서 지금 이제 공교육을 잡고 있는 팀이 흐름이 지금 전교조 팀이잖아요.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팀들이 공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진보 쪽이잖아요. 서울시장님도 진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막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성적인 차이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가 동성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기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괜찮다. 허락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차별하면은 인권 탄압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해주고 더 받아들여주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렘넌트들이 그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미디어에서 강조를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언론사 중에서도 진보 언론사들이 있죠. 이런 데서는 앞다투어서 이제 특집을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성적인 차별의 내용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걸 만들어요. 기사를, 특집 기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립니다. 계속 뿌리죠. 뭐라고 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동성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가 후진적이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너무 더럽습니다. 속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성관계 암시하는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팜플렛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너무 더러운 얘기를 강단에서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사진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지 동성 성관계를 이게 막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게 미성년자한테 해가 된다 이런 거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래 막 이렇게 그걸 또 막 이렇게 남자가 속옷만 그것도 일본 팬티 있잖아요. 훈도시. 이걸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서울광장 한가운데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막 그 트럭 뒷칸에서 이게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김우주라는 분인데 나름대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한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뱃살이 나와가지고 몸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훈도시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막 한 거예요. 아유 뭐 동성애가 뭐 나쁘고 좋고 떠나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난다 뭐 이러면서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런 댓글들 안티 그 막 나를 욕하는 댓글들을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더 뚱뚱한 사람 데리고 와서 팬티만 입고 춤추도록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비만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비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 아니 막 살 이렇게 막 다 몸매 멋있고 얼굴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괜찮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래가지고 뱃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출렁출렁 거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굉장한 병들었다는 부분이다. 차별이 심각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차별도 나는 없앨 것이다. 그리고 비만과 비만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나는 없앨 것이다. 내년에 살 더 쪄가지고 나타나겠다. 이렇게는 굉장히 논리 있거든 나름대로. 문제는 이걸 뭐 그래도 우리는 아유 뭐 더럽다. 아유 그래도 막 말은 저 따위로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싫어하거든. 렘넌트는 그거 보고 넘어갑니다. 그렇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시대 흐름입니다. 음란과 싸우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뭡니까? 고린도 안에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영적인 타락의 흐름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상숭배거든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국제 무역 도시예요. 2000년 전인데 벌써 엄청 번성했어요. 인구가 50만 명 넘는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뱃사람이 많은 곳에는 뭐가 많습니까? 무속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언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지 다 점치고 굿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이 부산 동삼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그죠? 거기가 배 타는 동네입니다. 배 타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꽉 차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유목사님 이거 보고 파고 들어가서 무속, 우상의 흐름을 꺾어버렸다니까? 자, 그 운동, 그런 부분들을 고린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속, 우상숭배 굉장히 심각하게 발달한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이 음란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신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고린도의 수호신이 여신입니다.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문화로 포장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쁜 여자 사제들을, 여자 제사장들을 꽉 채워놨습니다. 그 여자 제사장들을 섬기는 방법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자기 몸으로 헌신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관계할 수 있으니까 헌금 내야 되잖아요. 신에게 바치는 헌금을 내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매춘이죠. 3,000명의 매춘부가 신전의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고린도 전체 우상 문화와 함께 타락이 휩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내용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가나안 동네의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더러운 이야기를 계속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우리 후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 너무 육신에 달콤하니까요. 육신에 너무 보기 좋고 그럴듯하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 이쪽으로 렘넌트가 흘러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상을 음란 속에 숨겨놓고 렘넌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대사회에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꽉 차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는 문화로 포장되어 있고 경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살인으로, 강간으로, 음행으로,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요 네 가지 문제뿐만 아니고 많은 문제 있지만 대표적인 요 네 가지 문제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흐름, 사단의 흐름, 우상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5월 한 달 동안에 흑암과 없는 캠프를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마음이 몸의 지휘본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4장 8절 9절,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평상시 영적 상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성경구절 다 적어왔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주인 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주인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지금 어느 법에 지배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바꿔버리셨어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답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통치를 의식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27절이 따라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답이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답이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항상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질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질문하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영적 상태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육신의 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담고 알아둬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두 번째, 실천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을 두고 주님과 대화해라. 이게 성령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따라가고 있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시는 방향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순종인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응답의 흐름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음행과 싸우면 우상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입니다. 전도자의 자기관리. 오늘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가지고 이때쯤 이제 그 점점 체력이 바닥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할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그죠? 마칠 때가 다 됐어요. 더 이상 길게 하면은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나 곳곳에서. 내가 이남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차라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봐서 빨리 끝내야 돼요. 자, 결론인데 여러분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요. 자기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도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무너지면요. 현장 가서 사역할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되고 있는데 되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전도운동은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사람 감동시켜가지고 전도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로 사람의 영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거짓말에서 안 일어나요.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법학을 싫어해가지고. 법학과를 가게 됐는데 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를 덜 했더니 성적이 아예 안 나오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F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필요 없다. 대학 필요 없다. 나는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순옥 권사님 댁에서 우리 오금고등학교 다락방 열어가지고 그때 잘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계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임예진 집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정선희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다락방 계속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 계속하면서 말씀운동하니까 나름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막 부흥되는 거예요. 은혜된다면서 막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10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3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 시작했던 3명으로. 왜 그렇지 하고 한참 고민했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했는데, 성경적 전략으로 했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은데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와. 자기들은 너무 와가지고 은혜되고 기도 응답받아서 좋다는데 못 가겠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대학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달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학업에서 실패하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태 속에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맞는 말인데 어쨌든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니네는 응답받아라 하라면서 나의 상태를 감추고 전달하니까 애들은 감동은 받는데 응답은 못 받는 거지. 영적인 거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관리가 안 되면은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담기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해가지고 점검하는 부분이 자기 영적 상태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지, 그 안에서 자기 삶에서 객관적인 응답이 오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점검되고 철저하게 점검돼서 내가 영적인 정상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에 이걸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관리인데 자기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영적 상태라니까요.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느냐? 왜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 그 속에는 영적 배경이에요. 무슨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 무슨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일을 안 했느냐? 쉽게 말해봅시다. 불신자하고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렘넌트가 불신자하고 사귄다. 아니 어떻게 불신자하고 사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사귀게 된 영적 상태를 봐야 되죠.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정확하게 누리고 있는데 불신자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불신자 가문 살리는 전도 계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혀 인도 못 받고 메시지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휴대폰만 뜬 만지면서 6층에 뭐 계시고 뭐 기둥 뒤에 계시고 이러다가 지금은 없는데 자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6층에 있고 막 6층 저 뒤에 가지고 막 방송실 바로 앞에 가지고 처박혀가지고 휴대폰 계속 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남자를 만났는데 불신의 남자를 만났어. 다르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다윗과 사울을 따로 보신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상태요. 겉으로 봤을 때 사울이 도덕적으로 실수한 거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임금이 성경에 기록된 거. 사울 임금이 잘못한 거 뭐 있었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해야 되는 목사님 늦게 오니까 본인이 예배 인도했어요. 그게 잘못했죠. 근데 다윗이 잘못한 건 뭐였습니까? 남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일단 가늠부터 해놓은 다음에 뒤덮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남편을 살해하고 강제로 뭐 이런 되게 추잡스럽잖아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르다니까요.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무엇을 제일 사랑하느냐죠. 자, 복음을 깊이 누리는 데서 행복을 찾아낸 거예요. 행복의 근원 상태. 진짜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너무 행복하고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 바세바 사건을 두고 회개할 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면서 들어갔습니까? 나를 주님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회개했습니다. 그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왕 되느냐 안 되느냐 별로 안 중요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버리는 거. 이걸 두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두고 간구하고 이것을 두고 회개하는 영적 상태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어요. 복음 누리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충만하고 요 상태에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게 되어 있고요. 요게 되어지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성령 인도를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요 상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무너지고 실수했다. 그러면 다윗이 무너지고 실수했다. 그래도 하나님 다윗을 건졌거든요. 고쳐가면서 회개시켜가면서 갱신시켜가면서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의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답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위해서 제일 좋은 해답이 있는데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란 말은 뭡니까? 놔두면 그렇게 돌아가게 있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도 다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단 밥 먹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시에 되면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TV 보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나는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각하께서도 시스템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란 가가지고 아유 한류를 좋아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포럼을 하다가 옆에 사람이 태양의 후예를 봤다고 하니까 태양의 후예도 보셨어요.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사진 보니까 야 대통령이 송중기 씨를 보고 대단히 감동을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시스템이거든.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래야 살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몇 시에, 무슨 요일, 몇 시 되면 뭘 본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에게 TV, 테레비 쳐다보는 시스템이 있는데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미안한 일 아닙니까? 저한테 누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30분이 되면 일단 인터넷을 켜가지고 야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시스템 저한테.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봅니다.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역시나 용병 뽑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 웹스터 이 새끼 내가 별래 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괜히 뽑아가지고 이놈들 잘한다고. 아이고, 이 뽑...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욕을 하면서 보는 6시 30분 시스템. 아침 되면 눈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령인도 이러면서 바로 인터넷 켜가지고 뭐 확인하냐. 메이저리그 이래가지고. 보스턴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러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유 오늘 강정호 나왔네? 이러면서 확인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기도 시간 정해놓으시라고요. TV 보는 시간은 다 정해놓고 놀러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안 정해놓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구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제 삶의 흐름이 취미의 흐름은 야구하고 항상 붙어있습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아 어제 야구를 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하면 막 되게 기분 안 좋고 다운돼 있거든. 아 요즘 잘 안 되시나 봐요. 뭐 이러면서 영적인 흐름을 복음 누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걸 혼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공예배 흐름 놓치지 않으면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그래서 금요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래서 핵심 산업 선교. 이거를 참여하고 있으면 아무리 무너져도 이틀 안에 회복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영적 상태 무너졌어도 어이쿠 정신 차리는 수요일이래. 월요일, 화요일 날 처참하게 처절하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복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무너졌어도 수요 오전 예배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메시지 회복하잖아요. 바보처럼 살다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바보처럼 살았는데 최고로 바보처럼 살아도 금요일 되면 회복돼야 돼. 금요심이야. 하루 만에 토요일 날 핵심 가가지고 회복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 들어있으면 아무리 실컷 무너지고 싶어도 이틀 이상 못 갑니다. 방황 이틀 이상 못 한다고요. 그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돼요. 영적 상태 지키는 길입니다.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고 복음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확인돼야 돼요. 저는 보면은 대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는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 응답 받을 사람, 응답 못 받을 사람 대충 보입니다. 아마 교육자들 다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 찬양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부분들을 사역자들 통해서 봤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들이 모여 있는 데서 봤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막 집회하는데 막 바빠 그러면서 막. 뭐 하는데 뭐 준비하고 뭐 행사하고 스텝하고 뛰느라고 바빠. 이렇게 스텝을 하고 나서 바쁜 가운데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속에서 예배 속에 예배 시작되면은 바로 영적인 상태를 바꿔 바로 자기 이제 집중되는 걸 바꿔 가지고 예배로 완전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일에 빠져 가지고 뭐 찬양 아이고 뭐 오늘 찬양팀이 왜 저래?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중에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나님 안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별로 축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와, 그런 사람들한테. 사역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막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 시스템 가지고 있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응답 받으시면 돼요. 캠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대단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오라 할 때 가면 돼요. 수요일날 나오라고 하면은 나오면 됩니다. 그게 캠프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데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캠프에 어떻게 흑암 무너지는가,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 참여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 응답의 자리 여러분이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먼저 정했습니다. 캠프식, 우리가 5월달 본 캠프, 5월달 전교인 캠프 일정보다 일본 히로시마 캠프 일정을 먼저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일정이 겹치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 갈 준비를 이미 2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권을 3월달 되기 전에 다 끊었어요. 2월달에 다 끊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게 했는데 아, 캠프 일자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번에 전교인 캠프 하는데 내가 일본에 가게 됐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명. 일본 가서 캠프 흐름 전달하고 오시면 돼요. 히로시마 가가지고 전교인 캠프 하고 오세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드시고 스시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일본 땅 흑암 딱 꺾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게 캠프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지금 45분 벌써 돼가지고 지금 더 이상 얘기를 못해.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서. 지금 일본에 히로시마에 굉장히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답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가시는 분들 많이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캠프. 이번에 가는 분들 예비 캠프 하고 오세요. 그러면요.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 목사님하고 얘기했거든요. 본 캠프 한번 하러 들어갈 때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히로시마, 에히메, 고치까지 엮어가지고 실제 전도하러 들어갈 캠프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이번에 가셔서 그거 보고 오세요. 예비 캠프 하고 오세요. 캠프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요. 세계 렘넌트 대회 흐름이 있습니다. 렘넌트 살리는 흐름이죠. 지금은 등록 기간이에요. 뭐냐? 등록 캠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등록하고 입금하고 하잖아요. 돈 내는 게 아니라 캠프하는 시간. 렘넌트 살리는 캠프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벌써 눈치채고 180만 원 일단 헌금하셨어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얘기해버렸으니까 뭐 어쩌겠어. 나중에 방송에서 잘라주세요. 아니라고 하면.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성령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렘넌트 중에서 돈 없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미리 했다.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흐름을 타는 캠프를 하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런 응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기관리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우상과 음란과 반드시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선두에 서서 주역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이 왜 문제가 되며 이 우상의 흐름이 음란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보게 하셨사오니 이것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캠프의 흐름 속에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캠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동참하여 나의 로마를 발견하고 확정하게 하시며 이 일에 수고하는 김요세 목사님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